성서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의 그것도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볼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들의 그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우리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 있는 이야기니까 살짝 덮어두고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두 가지 태도 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고도의 상징성을 띈 그 창세기 이야기들은 인간의 실존에 관한 매우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이해, 인간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이해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또한 인간 삶의 실존을 아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 이러면 뭐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옛날 영화 가운데 제임스 딘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만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드라마 제목도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에덴의 동쪽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본문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주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여기서 그 땅의 이름이 롯이라고 그랬는데 에덴의 동쪽 그 땅의 이름이 롯이라고 했는데 그 롯이라는 땅의 의미는 떠돌아다님 또는 쉼없음 이런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에덴의 동쪽은 쉼없이 고단한 노동을 하면서 게다가 서로 불화와 갈등을 겪고 있는 인간 삶의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적나라한 삶의 그 실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상징적인 언어가 말하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 삶의 실상에 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선악과 이야기가 아주 고도의 상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형제 살해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 선악과 이야기에 비하면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자의 입장에서요.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 좀 흥분이 됩니다. 너무나 얘기거리가 많아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얘기가 단순한 이야기보다도 많은 어떤 상징과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흥분이 되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 명설교가 되지 않으니까 적절히 간추려서 그 의미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흥분을 자제하고 이 오늘 이야기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이야기 줄여서 간추려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은 형제 살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귀결된 그 형제 간의 갈등이 어째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형제가 왜 갈등을 겪었을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 이유는 도무지 오늘 말씀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이 줄거리를 따라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되게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우리 편한 대로 카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번역본에는 가인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이 카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각기 자기가 거둔 소출을 제물로 바쳤는데, 카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았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기본 배경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카인이 아벨을 불러내어 돌로 쳐 죽임으로써 그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 주요 요지입니다. 근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커다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성서 본문 말씀 한만 들여다봐도 그 이유를 알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피상적인 어떤 한 인상만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제가 가끔 얘기했죠. 재작년에 우리 교우들 여행 중에 식사하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했더니 편이 딱,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채보다는 곡물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여행 중에 그 야채만 나오는 대로 갔다가 우리 고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한테 항의를 얼마나 심하게 받을 뻔했는지, 그날 저녁에 곧바로 고기로 바꿨는데,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곡물보다는 피의 제물을 더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런 인상이 연뜻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상이 들지만, 이 정말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석상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견해를 간추려서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카인과 아벨의 갈등을 농경민과 유목민의 갈등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처럼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유목민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로 아주 편하게 해석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입장은,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은 켄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이 켄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켄족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민으로 선택은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똑같습니다만 선민이 되지 못하였고 광야를 유리 방황하는 베두인들처럼 움직이는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카인과 켄은 발음이 비슷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행태도 비슷하지 않느냐, 그 켄족의 기원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면 가장 익숙하게 들었을 법한 그 해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드리는 제사 또는 인간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가장 아마 쉽게 들었을, 많이 접했을 법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카인과 아벨 가운데서 누가 더 정성을 드렸고 안 드렸는지 우리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판단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 얘기 들어봤습니까? 고개를 끄덕인 분들이 많네요. 대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런 익숙한 해석을 접했을 겁니다. 어떤 이해 방식이 맞을까요?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해석이긴 하지만 일리가 있을 뿐입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훨씬 더 보편적인 인간 실존에 관한 이야기로 볼 때 그 진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농경 부족과 유목 부족 간의 갈등, 현실적인 뭐 양태는 그렇게 그런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부족 내지는 종족 간의 갈등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인간 사회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에 관한 이야기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서 이 이야기는 살인을 초래할 만큼 형제까지도 죽여야 할 만큼 심각한 그 갈등 관계를 전하고 있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인간 삶의 실상을 반영할까요? 저는 단적으로 이 본문을 대할 때 주목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등장한 사회적 분업과 그 분업의 등장과 함께 동반한 사회적 갈등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회적인 분업은 농경 정착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에도 분업은 있었습니다. 그때 분업은 어떤 분업이었을까요? 되게 성적인 분업이었습니다. 한 공동체 전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당시에 남자들은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수렵을 했고 그래서 그때 습성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그러죠.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습성이 수렵을 했고 여자들은 집을 지키면서 채집을 했습니다. 수렵은 큰 힘을 필요로 했지만 불안정한 반면 채집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경제적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농경은 곡물과 과일의 재배는 물론 동물의 그 사육까지 동반했습니다. 동물의 사육, 다시 말해서 가축을 기르는 일은 처음에는 소규모였지만 점차 확대되어서 아예 그것만을 전담하는 그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목민의 등장입니다. 농경과 유목이 점차 그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 마을 전체, 한 공동체 전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따라서 그 사회 안에서는 불평등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불평등을 조장해야 할 만큼 남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해결하고 공동으로 나눠먹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문명의 위기가 점점 발달하고 소출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분업이 더 명확해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의 단위가 점차 마을 전체나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유관념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다 하는 관념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사적 소유의 관념입니다. 공동체적인 공유관계에서 사적인 소유관계가 사회의 중심 원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사회의 갈등이 급격하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바로 그 갈등의 기원과 양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분업과 사적인 소유관념의 등장은 하나님에 대한 제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 양상까지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두 형제가 제사를 따로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따로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이 본문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함께 드려야 할 예배가 각기 따로 드려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 그 예배가 사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로 전락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 역시 일종의 경쟁의 행위로 전락했다고 할까요? 여러분, 예배가 경쟁의 행위로 전락할 수 있습니까?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적의 욕망을만 드러내는 그런 그걸 기대하고 그런 기대로 앉아있다면 역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경쟁하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먼저 나왔나 장로님이 먼저 나왔나 길을 겨루는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잡았다는 둥 예배가 경쟁 행위가 됩니다.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은 형제 사이의 그 관계의 파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 왜 예배를 그와 같이 변질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결과적으로 형인 카인에게 그 책임을 묻고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그 장본인이 그런 예배를 그렇게 전락시킨 그 장본인이 카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네가 당당하면 얼굴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인의 예배의 동기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동생을 제치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던 카인의 태도, 그것을 암시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책은 다른 형제와 이웃을 제치고 나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를,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 오늘의 세상을 향한 엄숙한 물음입니다. 이 물음 앞에서도 카인은 여전히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질책하는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행위가 당연한 듯 여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물음을 외면하고 갈 때까지 갑니다. 아벨을 불러내어 끝내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아우를 살해함으로써 관계 회복의 일말의 가능성마저도 송두리째 부정해버린 카인은 이제 살인행위에 더해 직접적으로 그 살인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끝까지 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형제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인간 존재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기 대해서 카인은 뭐라고 답합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전히 책임 회피를 하는 모습입니다. 형제의 고통에 아랑곳 없이 자기 소유를 통해서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사회, 그 사회 안에서 그 인간의 전형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을 너무 쉽게 보죠.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기세등등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해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누가 발포명령을 내렸느냐?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지침이 뚝대죠. 누가 이런 일을 블랙리스트 만들었냐? 누가 이런 재판거래를 관여를 했느냐? 난 그런 적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다 지침이 뚝뚝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인간들이 저마다의 그 소유에 기반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파탄시킨 결과는 결국 인간의 생존 조건 자체의 붕괴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던 아우를 제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땅에서 나온 모든 소출은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카인,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아우와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땅의 소출을 누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만 혼자 누리고자 할 때는 아무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물음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인간 사회의 도덕과 윤리의 기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삶의 위기 앞에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관념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상의 그 놀라운 사상적인 발전 양상도 보면 항상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등장합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협업이 서로 돕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현실의 조건이 원초적인 도덕의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고, 여러분 수렵을 할 때 어땠을까요? 아무리 비리비리한 사람이라도 몰입꾼이 없으면 동물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을 해줘요. 상대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이 발전해서 공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어떤 정의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것, 어떻게 나눠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 속에서 인간의 원초적인 윤리관념은 형성이 됩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육체적 능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성인이 될 때까지 벌거벗은 이렇게 취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능력으로.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뛰는데 인간은 1년 이상 성장해야 겨우 걸음마하고, 정신적 성장까지 하면 한 20년은 걸리는, 육체적 능력 그 자체로는 굉장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상쇄하는 어떤 문명을 읽어낼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뭘까요? 바로 인간의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윤리적 관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 삶, 그 윤리적인 삶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회적 분업이 뚜렷해지고 그와 더불어서 격차가 발생하면서 그 도덕은 배타적인 성격을 띠고 갈등을 증폭시키게 된 것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바로 그 첫 번째 심각한 위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언제쯤일까요? 수천 년 전, 아니 되게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인류가 크게 변화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한 1만 년 전 그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바로 그 순간의 위기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의 모습도 이것과 그렇게 달라 있습니까? 달라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자본의 전능함을 믿는 오늘 신자유 시대, 자유주의 시대의 그 위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렇게 바꿔서 읽고 싶습니다. 해고되고 실직한 너희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 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봐도 해고된 동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이 회사는 잘 될 턱이 없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용인하는 이 사회가 잘 될 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꿔서 읽고 싶습니다. 자본의 이윤 추구와 바로 그것을 위한 경쟁력 강화가 평범한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밀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 경영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과 경쟁력 강화는 교육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유일한 그런 마치 최고의 가치 기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방식 그대로 나가면 끝내 우리의 인간다운 삶은 완전히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카인을 향한 그 음성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죄를 범한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죽음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파멸의 상황을 비로소 실감하고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일곱 배의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또 뭘 함축할까요?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어떤 통찰, 그 의식을 이 이야기는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말씀을 할 얘기가 너무 많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범한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삶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시 기회를 허락할 테니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적인 소유를 바탕으로 하고 끊임없이 그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는 삶의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사람들의 관계 파탄, 그리고 이로부터 이어진 땅의 파괴 현상이 항구적인 징벌로 자연적 질서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인간 사회에 그렇게 파멸로 치닫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존은 인간이 파멸적인 삶으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의 답은 어떤 것이야 하겠습니까? 제 아우는 바로 곁에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저마다의 삶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진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진실을 되새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일구기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